누가복음 3번 메시지 신성을 지닌 인성 안에서의 사람 구주의 준비 첫 번째 앞에 두 메시지에서 우리는 누가복음에 대한 소개를 다루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신성을 지닌 인성 안에서의 사람 구주의 준비에 관계된 부분인 누가복음의 두 번째 주요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 문제들을 다룹니다. 그것은 사람 구주의 선주자의 잉태, 사람 구주의 잉태, 그분의 선주자의 출생과 청년 시대, 사람 구주의 탄생, 그분의 청년 시대, 그분의 계시, 그분의 신분, 그분의 시험입니다. 누가복음 중 이 긴 부분에서 우리는 사람 구주께서 그분의 사역을 위해 어떻게 예비되셨는가를 보여주는 완전한 그림을 봅니다.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먼저 침례자 요한의 잉태를 다루고 나서 사람 구주의 잉태를 다룰 것입니다. 그분의 선주자의 잉태 사람인 어머니 안에 사람인 아버지로부터 잉태됨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6절은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고 말합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구약의 율법의 보호 안에 지켜진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신약의 복음의 시작을 위해 하나님께 유용하게 되도록 율법으로 말미암아 태어났습니다. 1장 6절에서 우리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웠음을 압니다. 이것은 로마서 3장 20절과 모순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의로운은 구약의 계명과 규례들에 준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고 흠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이러한 의로운 사람들이 죄나 죄들이 없이 무죄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은 흠이 없었지만 완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과 접촉할 수 있도록 그들의 속죄를 위한 예표인 흠 없는 속죄제와 속건제가 여전히 필요했습니다. 천연적인 힘으로 말미암지 않음 사람 구주의 선주자인 침례자 요한은 그 부모의 천연적인 힘으로 인해 잉태되지 않았습니다. 그 부모들은 잉태할 수 있는 나이가 지났습니다. 이에 관하여 1장 7절은 엘리사벳이 수태를 못하므로 저희가 무자하고 두 사람의 나이 많더라 고 말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주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사람의 천연적인 힘으로 인해서가 아닌 그분의 신성한 행사로 말미암아 그분의 복음을 계시할 기회를 하나님께 제공하였습니다. 기이한 방법과 신성한 능력으로 말미암음 사가랴는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이는 다윗이 정한 제사장 봉사의 24반열 중 8째였습니다. 마침 사가랴가 자기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때에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사가랴는 성소 내의 향단에 분향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장 10절은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는 그분에게 그분의 계획을 수행할 길을 제공합니다. 1장 11절과 12절에 따르면 주의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났습니다. 천사는 그에게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사가랴가 그의 아내가 그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을 기도했음을 암시합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수행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더 나아가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그분의 신성한 행사로 말미암아 시작되도록 우리의 천연적인 힘은 끝나야 함을 암시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경우와 한나의 경우에 계시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으로 하여금 기이한 방법으로 한 아이를 낳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침례자 요한의 잉태는 기이한 방법으로 신성한 능력으로 말미암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이삭과 사무엘을 낳을 때에도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이제 침례자 요한의 경우에는 자연적으로 아이를 출생할 수 없는 부모들이었으나 하나님께서 능력을 발휘하셔서 그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얻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1장 13절에서 우리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서 난 아이가 장차 요한이라 불리우리라는 것을 봅니다. 요한의 헬라어는 이오아네스로 이것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여호와께서 은혜를 보이신다, 또는 여호와는 은혜로운 제공자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은 요가나니 요하난으로 축약된 히브리어에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시린으로 구별하여 드림과 그 모태로부터 성령으로 충만함. 침례자 요한에 관하여 누가복음 1장 15절은 그는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라고 말합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는 것에 관한 여기의 말은 요한이 장차 나시린이 될 것임을 암시합니다. 포도주를 마시는 대신 그는 성령으로 충만되었습니다. 성령은 포도주를 대체합니다. 침례자 요한은 하나님께 선택된 제사장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된 이 제사장은 그에 더해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민수기 6장에 따르면 나시린은 선택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시린은 자원자입니다. 그러므로 침례자 요한은 이중 신분을 가졌습니다. 한면으로 제사장으로서 그는 하나님께 선택받았습니다. 또 다른 면으로 나시린으로서 그는 자원자였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자발적으로 나섰습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은 요한이 그의 모태로부터 성령으로 충만했음을 말합니다. 성령은 신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에 기인된 최초의 신성한 명칭입니다. 그러한 명칭이 구약에는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관한 이 신성한 명칭이 사용된 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시작을 위하여 구주의 오심을 위한 길을 예비하고 그분을 위한 사람의 몸을 예비하던 때였습니다. 구주의 오심을 위하여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는 그분의 선주자가 그 모태로부터 성령으로 충만되어야 했으며 그럴 때 그는 사람들을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으로부터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 그분의 목적을 위해 그분 앞에 그들을 거룩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구주를 위하여 인간의 몸을 예비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인성 안으로 하나님의 본성을 분배하여 하나님의 구속계획의 수행을 위해 사람을 거룩하게 해야 했습니다. 침례자 요한은 신약에서 성령으로 충만된 최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충만하였으므로 16절과 17절에 그에 관해 언급된 말들을 실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였음이니라. 저가 또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돌이키고 거스르는 자들을 의인의 슬기로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이것은 말라기 4장 5절의 성취였습니다. 그 구절은 엘리야가 올 것을 예언했습니다.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주를 앞서가리라 함은 침례자 요한에 대해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요한은 오리라 한 엘리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라기 4장 5절의 예언은 사실상 두 증인들 중 한 사람인 진짜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강하게 하기 위해 대환난 때에 실현될 것입니다. 사람 구주의 잉태. 사람 처녀 안에 성령으로 잉태됨. 사람 구주는 사람의 본질을 지닌 사람인 처녀 안에 신성한 본질을 지닌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1장 26절부터 56절에서 우리는 그분의 잉태의 기록을 봅니다. 26절과 27절은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리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고 말합니다. 갈릴리는 이름 없는 지역이었으며 나사렛은 사람들이 멸시하는 도시였습니다. 처녀 마리아는 이름 없는 지역에 멸시받는 도시에 살았지만 다윗 왕족의 후손이었습니다. 1장 28절부터 30절에 따르면 천사는 마리아에게 그녀가 사랑받는 자, 은혜를 입는 자인 것과 그녀가 하나님에게서 사랑과 은혜를 얻었음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31절에서 천사 가브리엘은 계속해서 말하기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고합니다. 예수는 히브리어 여호수아와 같은 헬라어로 여호와 구원자 또는 여호와의 구원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여호와시며 여호와실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안식으로 이끄시는 우리의 여호수아이시며 이 안식은 우리의 좋은 땅이신 그분 자신이십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서 우리는 사람 구주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음을 분명히 봅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구름이 변화산을 덮고 성막을 덮듯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었을 것입니다. 이 구절에 의하면 마치 성령이 그녀로 하여금 거룩한 아기를 잉태하게 하는 능력으로서 마리아 위에만 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장 18절과 20절은 우리에게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라고 말하며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녀가 아기 예수를 낳기 전에 마리아의 태중에 성령으로부터의 신성한 본질이 형성되어 있음을 암시합니다. 사람인 처녀 안에서의 성령의 그러한 잉태는 신성한 본질과 사람의 본질 둘 다로 이루어졌으며 사람의 본성과 하나님의 본성의 연합을 이루어 하나님 사람을 산출합니다. 온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사람인 하나님 사람은 하나님의 본성과 사람의 본성을 구별되게 소유하며 제3의 본성을 산출해내지 않습니다. 이것이 지극히 놀랍고 지극히 탁월하신 분 예수, 여호와 구원자이십니다. 침례자 요한의 잉태와 구주 예수의 잉태는 본질에 있어서 뚜렷이 다릅니다. 침례자 요한의 잉태는 하나님의 본질이 내포되지 않은 채 단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연령이 지난 사람의 본질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단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된 산의 아이를 낳은 것일 뿐 하나님의 본성은 결여되었습니다. 구주의 잉태는 하나님의 성육신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사람의 본질에 하나님의 본질이 더해져 두 가지 본성, 즉 신성과 인성을 가진 하나님 사람을 산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육신 가운데 나타난 바 되시고 사람 구주가 되시기 위해 그분 자신을 인성에 결합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람 구주께서 사람의 본질을 지닌 사람 처녀 안에서 신성한 본질을 지닌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것을 강력하게 강조해 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두 가지 본질의 두 근원을 봅니다. 주 예수님의 잉태는 두 근원, 즉 성령과 사람인 처녀와 두 본질, 하나님의 본질과 사람의 본질을 내포함이 분명합니다. 사람 구주의 잉태는 신성한 본질과 사람의 본질의 연합을 내포합니다. 사실상 모든 잉태는 연합에 속합니다. 사람 구주의 잉태에서는 단순히 신성한 본질이 사람의 본질에 더해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본질이 사람의 본질과 연합된 것입니다. 고대에 연합이라는 단어에 관하여 논쟁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 있는 사람의 본질과 하나님의 본질의 연합 문제를 이해하지 못한 몇몇 사람들은 이 연합이 그리스도가 하나님도 아니고 사람도 아닌 어떤 것, 즉 제3의 본성을 지닌 제3의 인물이었음을 뜻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 얼마나 엄청난 이단입니까? 연합에 관한 이 이단의 가르침으로 인해 많은 성경교사들이 주 예수님에 관해 감히 이 단어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 단어는 잘못 사용되어 왔지만 성경은 그리스도 우리 주께서 사랑과 하나님의 연합이라는 진리를 계시합니다. 그러나 이 연합은 그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본성이나 사람의 본성을 잃게 하지 않았으며 제3의 본성을 산출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연합 안에는 하나님의 본질이나 사람의 본질이 구별 가능한 채로 남아 있으며 제3의 본성이나 제3의 본질은 전혀 산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본질과 사람의 본질의 연합에 관한 성경적인 진리를 가르침으로 더러는 우리를 반대하고 이단을 가르친다고 하며 그릇되게 우리를 비난하였습니다. 이 반대는 우리로 하여금 이 문제를 좀 더 연구하게 했습니다. 연구하면 할수록 연합에 관한 이 진리는 우리에게 더욱더 확고해졌습니다. 이 라이프 스터디 메시지 1번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는 연합에 관하여 웹스터 대사전에 나온 첫째 정의에 동의합니다. 특별히 원래 요소들이 그 배합 안에서 구별될 수 있도록 한 가지에 다른 한 가지나 두 가지 또는 그 이상을 함께 연합하거나 배합하는 것. 그러므로 연합이란 원래의 요소들이 구별 가능한 채로 남아 있도록 두 가지 또는 그 이상을 배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확실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관한 상태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사람의 두 본질로 잉태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질이나 사람의 본질이 없어지지 않고 있으며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이 본질은 제3의 본성을 산출하지 않고 한 인격 안에 연합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두 가지 본성을 소유하시며 그 각각은 그분 안에서 구별됩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깊이 감동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주 예수라는 놀라운 분에 대한 우리의 인식의 기본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다윗의 후손으로 나심. 주 예수님은 하나님 그 영으로 잉태되셨으므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에 관하여 누가복음 1장 32절은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는 하나님의 명칭입니다. 히브리어로 엘리온이며 절대자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아무런 관사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이, 지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므로 큰 자가 되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은 마리아에게서 나실 거룩한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잉태는 성령으로 되었으므로 이 잉태로 난 자는 거룩한 자였고 본질적으로 거룩한 자입니다. 이분이 예수,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1장 32절의 하반절은 사람 구주에 관하여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라고 말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사람인 처녀에게서 나신 예수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실 것이며 동시에 높이 지위를 차지할 사람 다윗왕의 아들이실 것입니다. 그분의 신분은 신성하고도 인간적입니다. 누가복음 1장 33절은 계속해서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왕국이 무궁하리라 고 말합니다. 앞구절은 예수님의 가계를 밝히며 이 구절은 그의 왕국을 밝힙니다. 예수님은 야곱의 집, 즉 이스라엘 나라를 그분의 통치의 중심으로 삼으시고 이를 통해 전체 세상을 그분의 왕국으로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분은 먼저 천년왕국에서 세상을 다스리실 것이며 그리고 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다스리실 것입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언급한 간단한 말 속에 그녀로부터 나실 분이 하나님이요 사람이라는 분명한 계시가 있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으므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또한 사람인 처녀 안에 잉태되셨으므로 그분은 사람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편에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사람 편에서 그분은 사람의 아들이십니다. 사람 편에 따라 그분은 다윗의 위를 이어 그분의 영원한 왕국 안에서 영원토록 야곱의 집을 다스리실 다윗의 후손이셨습니다.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또 사람의 아들이심으로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씀하셨고 또 다른 때에는 그분이 사람의 아들이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두 가지 본질, 즉 하나님의 본질과 사람의 본질로 잉태되셨으므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사람의 아들이십니다.